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4절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의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모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기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넣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서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2주 동안 휴강을 하고 다시 이제 구역장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또 저희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살펴보았던 내용의 요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행 은총을 입었던 노아는 자신의 삶을 그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써 던져 넣었습니다. 노아는 단순하게 자신의 삶을 관념적으로 던져 넣었던 것이 아니라 전 재산을 들여서 수십 년에 걸친 방주 건조에 자신의 삶을 던져 넣었습니다. 수십 년간 사람들의 수많은 조롱들을 이겨내야만 했고 또한 방주에 들어갈 동물들을 위한 음식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이 먹어야 할 것들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의 명령은 자기 자신에게만 향해 있었기 때문에 그 자신의 가족들을 설득하고 그들이 동역할 수 있도록 그 노아는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써야만 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내려 사람들을 심판하셨고 노아와 그의 식구들만이 그 방주, 무동력 테바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1년 17일간 그곳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 1년 17일 기간을 한번 우리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와 그의 식구들은 1년 17일간 밤낮으로 짐승의 울음소리에 시달려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1년 17일 동안 밤낮으로 그 환풍도 잘 되지 않는 그곳에서 짐승의 배설물에 악취에 시달려야 했을 것입니다. 또 1년 17일 동안 그 많은 생물들에게 양식을 공급해야 하는 중노동에 시달려야 했을 것입니다. 더욱이 1년 17일 동안 기약 없이 그 생활을 가족들과 반복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또한 1년 17일 동안 그 방주가 언제 어디에 정박할지도 모르는데 무작정 그곳에 갇혀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가 그 일들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늘을 향해 뚫려 있는 그 창, 유일한 그 창만이 자신의 호흡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생기로 호흡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노아의 방주처럼 우리에게 아드라 무떼노 배가 있습니다. 아드라 무떼노 배에 승선하였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사도 바울에게 맡겨주시기로 결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그 아드라 무떼노 배에 누가 승선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2주 동안 우리는 그 아드라 무떼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생기를 전하셨습니까? 만일에 그 아드라 무떼노 배에 승선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계시다면 5월 3일 수요일 우리와 함께 이웃과 함께 준비하고 있는 백투게더에 그분들을 초청하셔서 함께 땀 흘리고 함께 신나는 시간들을 보낸다면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한 발짝 더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옆에 분들한테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이웃과 함께 백투게더에 꼭 오시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저희가 함께 계속 암송하고 있는 말씀들을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4절과 창세기 6장 16절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다고 많은 분들이 저에게 청탁을 하셨습니다. 자기를 시키지 말아달라는 분도 계셨고요. 또 어떤 분들 가운데는 우리 구역장님 꼭 시켜달라고 저한테 실명을 적어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또 어떤 분 가운데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들 중에서도 시켜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들이 일제히 눈을 내리시는데요. 저희 마가복음 10장 34절을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러면 창세기 6장 16절을 제가 받았던 수많은 청탁 가운데 그걸 드려야 하니까 목사님 중에 한 분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중에 김우진 목사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진 목사님은 접니다. 창세기 6장 16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창을 내대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에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창을 내대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자, 창세기 6장 16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저희들은 다시 신약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부활, 그 사건이 있기 전 부활했던 사람에 대해 한번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오늘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그 삼남매를 통해서 주실 은혜들을 기대합니다. 먼저 나사로와 그 자매들의 배경과 그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2절 그리고 참고로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여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반이더라. 자, 누가복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약성경 111면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에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나사로와 그의 자매들이 어느 지역에 살았습니까? 그들은 베다니에 살았습니다. 베다니라는 뜻은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 남동쪽 3km에 위치하고 있는 산기슭에 있었던 자그마한 동네였습니다. 그 뜻이 가난한 자의 집이니 얼마나 척박한 곳이었겠습니까? 그곳에서 태어나 자란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그들이 부유할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가난,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들의 가족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그 외에 그 누구의 가족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부모도 그들의 배우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삼남매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그 가난한 곳에 이 삼남매는 어떤 경제적이나 정서적이나 어떤 안전장치도 없이 그저 그들 삼남매만 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남매 개개인의 특성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큰 오라버니인 나사로입니다. 나사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집안의 가장으로서 동생들을 양육하고 그들에게 울타리가 되어줄 책임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배우자가 등장하지 않고 장례 절차 가운데도 배우자가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가 미혼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과의 만남 가운데 어떠한 대화도 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예수님의 일행이 그 집을 방문했을 때도 마르다가 그 예수님의 일행을 초청하였지 그 집안의 가장이라고 할 수 있는 나사로가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나사로가 대단히 소극적이기도 하고 또한 존재감이 그리 크지 않은 사람임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나사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그리 존재감도 크지 않고 그리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저 수많은 책임을 지고 가는 그러한 평범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마르다입니다. 마르다의 이름의 뜻은 여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의 뜻답게 이 마르다는 집안에서 안주인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방금 본 누가복음 본문에도 예수님의 일행을 그 집안의 가장이었던 나사로가 맞이해 주었던 것이 아니라 마르다가 맞이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일행, 최소한 예수님과 그의 열두 제자였으니 장정 13명 이상의 사람들을 자신의 집으로 맞이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을 대접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가끔 청년들을 저희 집에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하는데 그들 10여 명만 왔다 가면 저희 집 냉장고가 텅텅 빕니다. 그런데 장정 13명 이상을 무엇인가 대접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내용을 미루어서 마리아는 좀 더 상위 개념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고 마르다는 그저 집안일에 집중했다라는 사실로 마르다가 마리아보다 훨씬 하등의 것들에 집중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후 요한복음 우리가 11장을 더 깊이 살펴보면서 보겠지만 마르다는 대단히 신앙이 깊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자신 스스로 밑가지가 되기 위해서 두 손, 두 발 걷어붙이고 그 많은 장정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봉사정신이 투철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봉사정신은 신앙심에서 나왔던 것은 물론입니다. 세 번째로 막내인 마리아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히브리어 미리암의 헬라식 표현입니다. 대단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막내, 그 가난한 땅에서 감수성 예민의 그 나이에 그녀가 어떠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녀가 이후에 예수님께 값비싼 나드 향을 옥합을 깨서 그분의 장례를 준비했던 것을 볼 때 그 여인은 결혼 정령기 즈음 된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다른 일이 아니라 언니를 도와서 가사 노동을 하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집안에 방문하셨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그분의 발치 밑에서 그분을 스승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여인입니다.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해석하면 이러합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신앙심도 깊고 봉사의 뜻도 알지만 마리아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니? 그러니 그 아이가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라 라는 말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부지런히 신앙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관점에서 그 가난한 땅 베다니의 3남매는 태생부터 출발부터 실패자들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주목해 주지 않는 사람들. 처음부터 그들은 유대의 관점에서는 실패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자매는 병든 오라버니 나사로를 위해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자,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40절에 따르면 당시 사람들의 그 배격을 또한 돌로 치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을 피해서 요단 동쪽 베레아 지역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약 30km 떨어져 있는 곳, 즉 하루길 떨어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 가운데 그 두 자매는 자신들이 그 자신의 울타리였던 자신들의 가장이었던 나사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수많은 의료, 치료 행위를 해보았지만 어떤 차도도 없고 오히려 생명에 대단히 위급한 상황이 처해지자 그들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하루길로 한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도움이 절실했던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성경 말씀 펴시고요. 온가로 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자매들의 관점, 그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관점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매들의 관점은 본문 21절과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32절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이 두 자매의 관점은 예수님께서 그 병든 나사로 곁에 계신다면 나사로가 병이 나을 수 있고 살 수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일어난 이 사건에 대해서 그들은 자기 중심적인 관점을 가지고 그것들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해결책마저도 자기들의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해결책은 예수님께서 병든 나사로 옆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사건을 해석하시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본문 4절과 15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15절입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함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예수님의 관점은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많은 이들, 즉 제자들과 그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더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믿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마리아와 마르다는 주님께서 계셔야만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라 그가 병으로부터 완치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주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을 병이 아니라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와 관점을 지니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건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건의 핵심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영광은 헬라어 독사이고 독사라는 말은 도케오라는 말에서 왔는데 이 도케오라는 말의 뜻은 생각하다, 찬양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카바드, 무겁다 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이것이 가장 인생에 있어서 묵직한 무게 있는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매들은 자신들에게 울타리가 되었던 그 나사로 오라버니의 건강 상황에만 초점을 기울인 채 자기 중심적으로 그 모든 문제들을 해석하였는데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중심적 사건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이 두 자매는 그 사건을 자신들이 가진 한 눈으로 보고 있고 주님께서는 주님의 두 눈으로 보고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나사로의 소식을 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5절부터 16절입니다. 먼저 5절부터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다. 그런데 이 조급하고 긴박한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곳에 이틀 더 유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은 바삐 병든 나사로에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틀을 더 유하신 이유에 대해서는 이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은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기다려야 하기도 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건조하기 위해서 수십 년의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시고 공생애를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30년 동안 묵묵히 목사도의 아들로 살아가셨습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 그들은 자신들의 시간에 의해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에 의해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살아간다는 건 다른 말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안다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틀을 기다리셨습니다. 7절부터 14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한 눈으로 이 사건을 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두 눈으로 이 사건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중심의 관점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석해 주시면서 우리가 유대 땅에 가면 사람들이 돌로 우리를 치려고 할지 모르나 결코 우리는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직 빛이 있는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과의 대화 속에서 지금 위협이 최고조에 다다라 있는데 그들은 불안감과 두려움을 한 건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눈으로 그 사건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15절과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처음 반응한 사람이 디두모 도마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 도마는 대단히 두드러진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회의적이었고 소극적인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어떠한 일렁임을 불러일으켰는지 디두모 도마가 제자들 앞에 서서 우리도 함께 주님과 죽으러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는 이 말을 지킬 힘도 지키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에게 그만의 방식으로 그의 믿음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성도의 입장에서는 믿음을 지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온가로 3번 본문 17절부터 19절을 읽고 하나님 중심의 관점에서 두 눈으로 해석해 보십시다. 17절부터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부르시니 라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리는 예수님께서 가깝기로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말하러 왔더니. 17절에는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가 나흘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왜 나흘이라고 정확하게 밝혔을까요? 제가 아까 전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있었던 그 요단 동쪽까지 30km, 즉 하루 길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거기 곳에서 이틀을 유하셨고 다시 돌아오는데 하루, 나흘, 다른 말로 하면 자매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는 그 순간 이미 나사로는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의 민간 신앙에서는 나흘이 되었을 때 그 주변에 있었던 육체 주변에 있었던 그의 영혼이 이제 떠나간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그들의 그런 민간 신앙까지도 깨뜨려 주시면서 나흘이 되는 그날 비로소 그곳에 찾으셔서 도무지 그들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그때 그 배단이 예루살렘에서 불과 3km 오리 정도 떨어져 있던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나사로를 조문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들에게 그 조문 행렬에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중심의 그 관점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영광스러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방문에 그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번 표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마르다의 경우입니다. 그들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21절과 32절입니다. 제가 아까 읽어드렸는데 그들이 동일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자매답게, 친밀한 자매답게 그들은 동일하게 똑같은 말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마르다는 20절에 보면 주님을 맞이하러 그 마을 어귀로 나아갑니다. 20절입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그 마을 어귀로 달려 나갔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어떠했습니까? 그 다음입니다.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는 이 사건이 채 소화되지 않아서 주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앉아 있습니다. 토라져 버린 것이죠. 마르다는 22절부터 26절까지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함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경우에는 33절에 보면 그는 울음을 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주님과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 한마디만 뱉어놓고 그저 눈물을 그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주님과의 부활에 대해서 깊게 이야기를 한 다음 본문 2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본문 2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다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야기했던 베드로의 고백과 닮아있지 않습니까? 마르다는 이렇게 주님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는다라는 가장 아름다운 고백을 여인의 입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27절에 마르다는 상심하고 있었던 마리아에게 선의의 거짓말을 합니다. 28절입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서서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이르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예수님은 그 이전에 마리아를 특별히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그 상심하고 있는 마리아를 찾아가 다시 주님께 그 마리아를 이끄는 통로의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 마르다가 결코 봉사만 했던 사람이 아니라 얼마나 신앙심이 깊은 사람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경우 이제 갓 믿음이 생겨나서 자그마한 일에도 큰 감정이 요동치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관점일 뿐 주님께서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 두 사람을 동등하게 살펴보셨습니다. 마르다, 마리아 그들에게 일어난 이 사건은 자신들의 신앙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문이 되었고 거울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을 객관화할 수 있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사건은 그들의 믿음을 자라게 해줄 수 있는 귀한 토양이 되었습니다. 각 사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찬양하게 하는 방법은 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방법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마는 아까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그 유대로 돌아가자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제자들 앞에 선동하며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십자가의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부활했다는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은 결코 한 뼘도 자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도마에게 어떻게 나타나셔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도마의 눈높이에서 도마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님께서는 그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시며 손을 넣어보고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다라며 도마의 눈높이에서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열어주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그들의 신앙은 다른 것 같지만 주님의 눈에서는 그들만의 방법들로 그들을 성장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관점을 지니신 예수님께서 자기중심적인 사람을 이제 비로소 대면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어떠한 감정을 느끼셨습니까? 33절과 35절과 38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기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부분에 밑줄을 그어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눈물을 흘리시더라. 밑줄을 긋도록 하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이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혔군. 자, 비통이 여기시며의 밑줄을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주님의 발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마리아, 그녀마저도 여전히 불신에 가득 찬 모습으로 주님을 대면하고 그들의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광경을 보시고 비통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들이 자기중심적인 관점으로 한눈으로 그 사건을 보며 그들이 그 현실의 장벽에 갇혀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주님께서는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생기로 호흡하지도 못하고 영적으로 어떤 미동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시며 비통하게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시며 심지어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책근하시거나 꾸중하시지 않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주님께서는 그 나사로에게 살아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자, 온가로 2번, 살아난 나사로를 막고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38절, 39절, 그리고 44절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돌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가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냄새에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44절입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 배에 동그라미 치시고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수건에 동그라미 치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무덤을 받고 있었던 돌, 그리고 그 사체의 냄새, 그를 감싸고 있었던 배, 수의, 그리고 그의 얼굴을 가리고 있었던 그 수건,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마주대했던 죽음 하면 떠오르는 것들입니다. 사람들은 그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응당 그러한 것들을 가져다가 그곳을 그 나사로를 싸고 그 무덤을 치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이미 사체의 냄새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나사로, 살아난 나사로를 막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치우고 풀어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질문이 들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마저 살리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그 말씀 한마디로 돌도 치워버리시고 입고 있는 수의도 찢어버리시고 수건도 말씀으로 걷어내시면 될 터인데 왜 주님께서 굳이 사람들에게 저것들을 옮기고 치우고 풀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한눈으로 보았을 때 스스로 죽음을 처리하는 방법이었던 돌과 그 냄새와 배와 수의와 수건을 주님께서 그들의 손으로 직접 치우시면서 하나님의 관점, 양 눈을 지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기를 얽매고 있는 그 자기중심적인 모든 것들을 스스로 치워야만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강제로 치우시지 않습니다. 성도가 순종하고 그것을 스스로 치우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 부름을 받았던 베드로는 빈 그물질을 하고 있었던 어부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에게 따르라고 말씀하셨고 그는 그 그물을 버린 채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세리장이었던 레위는 자신을 풍족하게 해주었던 그 세금 징수를 버려둔 채 주님을 따랐습니다. 칼을 품고 있었던 셀롯은 그 칼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는 자신이 가진 자기중심적인 그 모든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것들을 스스로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면 그 나사로에게 무엇이라고 명령을 하셨습니까? 본문 43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만난 이후 처음으로 대화를 하는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사로와 그 어떠한 대화의 내용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나사로에게 하는 첫 일방적인 명령입니다. 이 나사로에게 하는 말씀, 나사로야 나오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고 싶은 모든 메시지를 함축하면, 요약해서 함축하면 하나의 결정체로 되는 이 말씀일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어디로 나옵니까? 주님 앞에 나오라. 이 말씀은 그저 2000년 전에 나사로에게만 하셨던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우진아 주님 앞에 나오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거기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주님의 명령을 우리의 입으로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진아 주님 앞에 나오라. 우리 교우님들은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서 머물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그곳 가운데서 나오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결론입니다. 온가로 1번.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에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비극히 비싼 향유 곧 흔히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그 말을 받으니 향유의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르다는 그 나사로의 부활 소식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집을 방문하자 더 그들을 접대하기 위해서 더 든든한 밑가지로서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 나드,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의 장례를 준비합니다. 가난했던 이 여인, 어찌 보면 이 나드 한 병은 자신의 미래를 책임질 결혼 지참금이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이것을 깨어서 주님께 다 드렸습니다. 마리아의 신앙이 껑충 성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2절에 따르면 이것은 죽어서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위한 잔치가 아니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이 모든 잔치가 주님을 위한 잔치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의 영광이 이곳 가운데 임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2장 9절부터 1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나사로는 이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그리 존재감이 강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존재감이 없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의 존재만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존재감 없던 그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자 그의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고관대작들이 많았습니다. 영향력 있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유명인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음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부활시키지 않으시고 가난한 자들의 동네였던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베다니의 나사로를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시고 그를 살리심으로 존재감 없던 그가 주님의 안에서 새로운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게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주일에 설교의 요점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온 유대 땅에서 엘리트 집단만 모으시지 않았습니다. 부족하고 못났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불러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하나하나를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기 위한 새로운 부대로 그들을 꾸려가셨습니다. 한눈으로 자기중심적인 관점으로 헌부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던 이들을 주님께서는 두 눈을 지닌 하나님 중심의 관점을 지닌 새 부대의 사람, 하나님 나라를 그려낼 사명자로 불러주시고 그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관점에서 로마서 8장 18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49면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고난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만큼 고단한 삶을 산 사람이 있습니까? 그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을 맞았고 1번 돌을 맞고 3번 파선해서 일주일 동안 깊은 바닷가운데 있었으며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에 적혀있는 바울의 고난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 가운데 삶을 요약해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의 삶은 온통 고난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러한 삶을 자신의 고난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라는 믿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에 자신도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로마서 8장 18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이었다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중심에 그 관점을 지닌 두 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을 두 문장으로 요약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지만 부활의 영광이 있다.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에게 오는 그 수많은 고난은 부활의 영광을 여는 열쇠입니다. 인생 가운데 희노애락이 있고 생사, 생로병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수많은 일상생활 가운데 한눈으로 바라보면 그것이 고단하기 이를 데 없는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주님 중심적인 그 관점을 지니고 두 눈으로 바라보면 그것은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찬양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 것입니다. 성도는 십자가의 열쇠로 부활의 영광의 관문을 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공부 중에 깨닫거나 결단한 부분이 있으면 적어보도록 하십시다. 두 가지를 적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자기중심적인 나의 삶을 해석하여 내 삶에 무덤같이 여겨지는 부분은 무엇이 있는가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이제 주님 안에서 주님 중심적인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나의 삶 속에 새로운 부대 속에 무엇을 담아내야 할지에 대해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랫동안 주님을 믿어왔지만 주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으로 살아왔던 지난 날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무덤을 박차고 일어나 주님의 부름에 응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두 눈을 지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에게 주어진 삶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나의 삶 깊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무덤 같은 우리의 가정과 관계와 직장과 사회와 대한민국이 빛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3일 만에 살아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중심의 두 눈을 지니고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부활의 영광을 참여하기로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와 5월 3일 백두계도에 초대받고 참석하실 많은 분들과 5월 9일 대한민국의 새로운 지도자로 뽑힐 그분과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